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전제로 한 어떤 협상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과 일본의 대화가 중단될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애쉬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오는 9일 한국을 방문합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이들 뉴스를 좀 더 자세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북한 핵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전제로 한 어떤 협상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 얘기 누가 언제 한 것인지 좀 정리를 좀 해 주시죠.
예, 지난주 초였습니다. 그 UN 주재 북한 대표부의 관리가 저희 VOA와 전화 통화를 했는데요. 이 관리는 그 이름을 공개하기를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익명을 전제로 해서 한 얘기는 사실 북한의 최근 그 공식적인 논평과 크게 다른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북한의 그 대표부의 관리가 직접적으로 이런 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는데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이 비핵화는 이제 더 이상 그 관심이 없다라는 거였고요. 또 하나 그런 맥락에서 6자회담에 응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좀 그 발언 내용을 소개해 드리면요. 이 북한의 비핵화는 더 이상 협상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북한이 먼저 핵무기를 내려놓는 일은 앞으로 절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특히 주목되는 것은요. 이 북한의 비핵화는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비핵화가 실현된 뒤에나 고려해 볼 문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핵화에 대해서는 강한 반대 그리고 반발의 입장을 밝힌 것이고요. 아울러서 말씀드린 대로 이 평양의 분위기에 대해서도 전했는데요. 이 6자회담이 재개된다거나 또는 6자회담에서 어떤 조건을 주고받을 것인지조차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 북한 대표부의 관리는 평양의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네. 북한은 전에도 그런 그 비슷한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것 같은데 그러면 비핵화가 더 이상 협상의 목적이 아니라면 협상의 목표는 무엇이 된다는 건가요?
말씀하신 대로 북한은 과거에도 여러 번 북한의 그 비핵화는 끝났다 또는 뭐 더 이상 6자회담은 없다 그런 입장을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외무성의 입장으로 밝힌 적도 있고요. 또 무슨 국방위원회 정책 명의로 밝힌 적도 있습니다. 그동안의 그 북한의 주장을 좀 요약을 해보면요. 기본적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 것은 자신들이 뭐 핵국가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때문에 할 수 없이 맞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쭉 해오고 자신들의 입장을 주장해 왔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 비핵화가 그 협상의 목표가 아니라면은 무엇이 협상의 목표인가 이런 의문이 제기됩니다. 이번에 북한이 그 이것이 뭐 협상의 목표다 이렇게 밝힌 적은 없습니다. 다만 그동안 나온 북한 그 당국의 그 일련의 발언을 보면요. 크게 한 두세 가지로 뭐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첫째로는 비핵화가 그 협상의 목표가 아니라면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입장은 그 북한이 핵 보유를 인정하려는 겁니다. 자신들이 이미 그 핵실험을 세 차례나 했으니까 우리가 핵국가다 이걸 인정을 하고 또 회담이 그 여태까지는 비핵화를 목표로 한 회담이었으면 회담을 하려면은 비핵화 회담이 아닌 군축 회담을 하자 그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안보리 무슨 국가들도 다 핵국가고 또 북한도 그 핵을 갖고 있으니까 핵무기를 줄이는 일종의 군축 회담을 하자 뭐 이런 거고요. 이 밖에도 또 북한은 그 자신들이 핵을 개발한 것은 그 이른바 그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니까 그 적대시 정책을 철폐해라 이런 것을 주로 주장을 해왔는데요. 아시겠지만 이는 모두 그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받아들이기 대단히 곤란한 그런 그 조건들입니다. 따라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 북한의 이런 발언을 나온 것을 볼 때 그 기존의 그 북한 문제가 풀리기는 당분간 좀 어렵지 않은가 이런 전망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북한이 지금 이 시점에서 왜 그렇게 그 어떻게 보면 당당하다고 그럴까요? 배짱이라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입장을 밝힌 그 이유가 뭔지 이 북한 당국자의 이런 그 언급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예, 그 방금 그 최 기자가 얘기한 대로 북한이 이 비핵화가 아니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 말하자면 핵 보유국의 지위를 인정받는다든지, 그 핵무기 보유국가인 미국 등과 이 군축 협상, 핵무기를 놓고 이런 것이 목적이라고 이렇게 의도를 분석을 한다면, 같은 맥락에서 이 전문가들은 이 6자 회담 그리고 또 미북 간의 대화 전망이 무척 어두운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연한 분석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분간은 지금까지도 계속 그래왔지만 미북 간에 그리고 육자회담과 관련해서 상당히 그 전망이 좋지 않고, 따라서 긴장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런 와중에도 프랭크 자누지, 그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중에 그 맨스필드 재단의 대표인데요. 이 사람은 오바마 그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서 그 선거 과정에서 이 한반도 팀장을 했었던 그런 전문가죠. 민주당 측 인사인데요. 이 사람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그 제1위원장의 그 이런 강경한 그런 결정이나 수사에 대해서 일이 일비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김제1위원장이 방향을 바꾸면 또 얼마든지 이것이 또 입장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이 일비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면서, 전쟁이 아니면은 어쨌든 대화로 푸는 방법밖에 없고, 전쟁은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대화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이제 미국이 좀 나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그러면서도 자누지 대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그 저희 VOA와 그 대화를 한 북한 전문가들은 일단은 대화 전망이 굉장히 어렵고,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가 앞으로 2년 남짓 남았는데 그 전에 협상을 통해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미 국무부는 북한 관리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비핵화가 북한의 의무라는 점을 강조를 했는데요. 국무부 관계자의 발언 내용 잠깐 들어보시죠.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require North Korea to abandon all nuclear weapons and existing nuclear programs in a complete verifiable.
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의 목소리입니다. 북한이 이 복수의 UN 안보리 결의에 따라서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하고 관련 활동 역시 중단을 해야 한다는 미국 정부의 기존 입장을 확인한 건데요.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이 미국 정부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 주시죠.
네, 방금 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 얘기 들어보셨는데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요. 비핵화는 그 북한의 의무라는 얘기입니다. 북한이 벌써 여러 개의 그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하고 관련 활동 역시 중지해야 한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입장이고요. 이를 좀 더 좀 풀어서 그 설명을 드리면요. 미국이 원하는 것은 북한이 그 핵을 포기하고 국제적인 의무, 즉 핵실험과 또는 미사일 발사 이런 의무를 이행한다면 미국은 북한을 도울 용의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핵 문제와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미국의 입장을 설명을 드리면요. 그 북한 스스로 그 비핵화를 한다고 그러다가 육자회담이 계속 진행되는 동안에 북한이 그 이를 어기고 핵실험을 실시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으로서는 북한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수가 없으니까 북한이 비핵화 그 용의가 있다는 것을 구체적인 그 행동으로 보여달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9.19 공동성명, 핵과 핵물질 프로그램을 폐기하겠다고 북한이 스스로 약속한 9.19 공동성명인데요. 이런 9.19 공동성명을 재확인하고, 또 지금 영변에서 진행 중인 우라늄 농축을 중단하든가, 또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찰관 복귀 같은 이런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면 미국도 허심탄회하게 육자회담을 재개해서 그 모든 경제 제재 해제를 포함한 모든 문제를 논의할 용의가 있다는 것이 그 미국 행정부의 입장입니다.
네. 얼마 전에 한국의 육자회담 수석대표인 황준국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북한 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 탐색적 대화를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그 뒤에 상당히 여러 나라들로부터 비교적 그 좋은 반응을 얻었던 것으로 그렇게 그랬었는데, 그러면 북한 관리의 이번 발언이 탐색적 대화도 거부한다 이런 의미로 봐야 되는 건가요?
예, 물론, 그 탐색적 대화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북한 측이 얘기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네. 이 탐색적 대화, 말씀하신 대로 이 황준국 본부장이 처음 언급한 이 탐색적 대화라는 것은 이 황 본부장이 러시아 측, 그리고 중국 측, 그리고 미국, 일본 측, 이렇게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당사국, 그 카운터파트, 상대방들과 광범위하게 논의를 한 끝에, 이 탐색적 대화에 대해서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당사국 다섯 나라가 기본적으로 의견 일치를 봤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었습니다.
네.
그 내용은, 북한이 비핵화에 관해서 진정성이 있는지를 일단 만나서 알아보겠다. 그러니까 육자가 만나는 거죠. 이걸 탐색적 대화라고 했습니다. 이 탐색적 대화에서 아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의사가 있구나라고 결정 판단을 하게 되면 본격적인 육자회담을 하게 되는 것. 바로 육자회담 재개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그 지금 말씀하신 그 탐색적 대화를 거부한다는 의미로 봐야 되느냐.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의 관리의 발언은 북한은 이제 앞으로 비핵화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심지어 북한의 비핵화는 다른 핵을 가진 모든 나라들이 핵무기를 폐기한 이후에나 고려해 볼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6자회담에 관심이 없고 비핵화는 아예 꺼내지도 말라라고 하는 거니까 그 앞서서 탐색적 대화에 관심을 가질 그 맥락에서는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6자회담을 거부하는 것은 탐색적 대화도 당연히 거부하는 것으로 돼야 되는데
네.
자 이것이 북한 측의 이런 수사가 실제로 이제 6자회담하고는 담을 쌓고 그 자기들 갈 길을 간다 말하자면 병진 노선이든 핵 무장 국가든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들도 여전히 협상의 여지는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두고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 성김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지난 1일 러시아를 방문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북한 핵 문제를 물론 논의를 했겠죠?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북한 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성김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지난 1일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했는데요. 성김 특별대표는 1일 러시아에서 육자회담 러시아 수석대표죠. 이고르 마르굴로프 외교부 아태 차관하고 만나서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한 폭넓은 현안을 논의했다 이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김이 육자회담 수석대표니까요. 당연히 핵 문제가 논의됐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아시겠지만 북한과 러시아가 전승 70주년 행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문제도 논의되지 않았을까 이런 관측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는 아직 알려진 것은 없습니다.
네. 자, 미국 등 서방 6개국과 이란의 핵 협상이 잠정 타결되면서 이란 핵 문제 해결의 계기가 마련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과정이 좀 더 남아있지만 어쨌든 참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1차 이렇게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그야말로 세계적인 이목을 집중시킨 그런 마라톤 회의 끝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이번 협상이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예, 미국의 입장에서 미국이 잘 알려진 미사일 방어 체제에 대해서 상당히 공을 들인 것은 결국은 이란과 북한의 핵탄두를 장착한 장거리 미사일이 미 본토에 날아오는 것을 염두에 둔 것 아니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국제사회 유엔 결의를 포함해서 국제사회에 그런 여러 가지 그 약속들을 어기면서 핵무기를 개발하는 나라는 지금까지 이란과 북한 두 나라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 중에 이란이 이번에 서방 6개국들과의 합의, 잠정적인 것이긴 합니다만 합의를 통해서 이제 핵 문제 해결의 그 실마리를 찾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이제 북한 하나 남은 건데요. 그런 맥락에서 북한의 핵이 좀 더 관심을 받을 그런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면서도 이란의 핵과 북한의 핵 문제는 크게 다른 사실인데 대해서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이란은 미국 정부 당국자들이 그동안 몇 차례 밝힌 대로요. 이란은 핵무기를 이미 개발한 상태로 가진 않았습니다.
네.
그렇지만 북한의 경우에는 그 문턱을 이미 넘어선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스스로 핵 보유국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아시는 대로 세 차례 핵실험을 한 상황 아닙니까?
네.
그리고 헌법에다가도 핵 보유를 명시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핵화와 관련한 그 협상이나 회담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그런 입장도 누누이 밝히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북한이 어떤 태도를, 이번 그 이란의 핵협상 잠정 태결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어떤 태도에 좀 변화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핵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쉽지 않은 문제다라고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란의 경우에는 그동안에 미국과 서방국들이 이제 그 핵개발 문제 때문에 제재를 강력하게 했고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참 이란 국민들이 많은 타격을 받았는데, 이번에 이 뉴스가 전해지면서 이란에서는 이제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에 들떠 있다. 그럴 정도로 국민들도 참 반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이제 북한에도 그대로 좀 재현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제 두고 볼 일입니다. 자, 다음에는 북일 당국 간 회담 중단 위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북일 당국 간 회담이 중단될 위기를 맞고 있는데, 자, 이 문제가 뭔가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건가요?
예, 기본적으로 최근에 일본 정부가 그 조총련, 일본 내 친북 단체죠, 조총련 의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불법적인 그 북한과의 거래에 연루된 혐의로 이렇게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것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조총련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 북한의 대사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일본의 조총련 아닙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그 압수수색을 한 조치는 주권 침해라고 그렇게 비난을 했고요. 북한 당국도 바로 여기에 대해서 같은 그 표현을 사용하면서 강하게 비난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주권 난폭한 주권 침해다라고 하면서 일본 경찰의 조치를 비난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해명하고 사죄할 것을 요구하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수 없을 것이다, 이런 통보를 한 겁니다.
네. 북한의 그 구사하는 말들이 상당히 강력한데요. 이번에 이 통지문 내용은 어떻습니까?
네. 그에 앞서서 뭐 조금 좀 그 배경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네.
그 지난달 26일입니다. 일본 경찰이 북한산 송이버섯의 그 불법 수입에 연루된 혐의로 허정만 조총련 의장과 또 부의장이죠. 그 남승의 부의장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일본에서 그 조총련은 그냥 뭐 단순한 민간 기관이 아니라 그 지난 수십 년간 그 북한 대사관 역할을 해왔는데요.
네.
이런 그 압수수색이 벌어지자 그 북한이 그 전통물로 보내서 강력히 그 일본에게 그 항의해온 겁니다. 그 뭐라고 그랬냐면요. 그 일본의 엄중한 정치적 도발과 국가 주권 침해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외교 경로를 통해서 일본 측에 통지문을 보냈답니다. 아마 이게 보시보니까 베이징에 있는 그 아마 그 북한 대사관을 통해서 보낸 게 아닌가 그럼 싶고요. 그러면서 그 일본 정부의 그 조선 총련 압수수색과 대북 압박, 인권 압박을 거론하면서 이런 상태에서는 정부 간 대화도 할 수 없게 돼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그 대북 인권 압박도 문제를 삼았는데요. 통지문은 우리는 조일 스톡홀름 합의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일본이 납치 문제를 쌍방상에 해결하기로 한 합의를 어기고 유엔 인권 무대에서 국제화하고 중심 문제로 부각시켜 놓음으로써 스스로 신뢰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이걸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그동안 그 북한과 일본은 그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만나서 납치 문제에 대한 걸 좀 해결하자, 이런 합의가 되었고 이런 조사를 좀 한다고 북한이 약속을 해왔고요. 또 일본이 그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그 납치 문제는 쌍방 간에만, 북일 간에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이거를 그 유엔 무대에 가서 떠들어서 우리를 망신 주느냐, 이렇게 강력히 항의를 하면서 이거 우리가 조사하기가 좀 어렵게 됐다, 이런 굉장한 좀 으름장을 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런 북한의 전통문에 대해서 일본 정부도 꽤 불편한 그 심기를 표현을 했죠?
예, 물론입니다. 상당히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그리고 외무상 그리고 이렇게 고위 당국자들이 일제히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거나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일본 측이 통지문을 통해서 전달한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자적으로.
네.
왜냐하면 조총련 의장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것이 불법적인 거래, 일본의 법으로 금지된 불법적인 거래에 대한 그 경찰당국, 사법당국의 조치이기 때문에 북일간의 납치 문제를 둘러싼 이런 논의라든지 합의하고는 관계가 없다라는 거고요. 또 이래서 일본 정부는 북일간의 합의에 따라서 그동안에 북한과 약속해온 것들을 진지하게 이행해 왔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인데 이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성실한 태도를 보여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북한이 이번에 통지문을 보내면서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데 대해서 외교 공로를 통해서 항의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은 그동안에 이 납치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인 조사를 하겠다고 일본에 약속을 했었는데요. 그러면 이번 이 사태로 인해서 그러면 조사도 이제 완전히 중단이 되는 건가요?
아직 그렇게 좀 속단하긴 어려운데요. 지금 북한과 일본의 그 언급 또는 발표 이런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그 분위기가 상당히 좀 안 좋고 그 관계가 좀 악화된 거는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관계가 완전히 끝나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사가 끝났다 이렇게 좀 속단하긴 어렵습니다. 그 북한이 그 전통문을 보낸 다음에 일본 정부가 그 반응을 보였는데요. 그 기시다 외무상이 그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 북일 합의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면 그 북한에 대해 그 신속하고 정직하게 조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는 일본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와 별도로 조사가 계속돼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북한 측도 이번에 그 조사를 재검토할 수 있다 이런 톤의 얘기를 한 것이지 조사를 중단한다 이렇게 그 단정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 북일 관계가 그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2014년 5월에 스톡홀름에서 북한과 일본이 합의를 하면서 이 문제가 순조롭게 해결이 되면 양국 관계가 굉장히 급속도로 진전할 것으로 그런 그 기대가 되기도 했었고요. 아베 정부는 또 아베 총리의 그 정치적 입지도 훨씬 더 강화될 거라는 그런 예상도 됐었고 또 북한은 그동안에 그 경제적 그 제재를 받았던 것이 다 풀릴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이 완전히 이제 뭐 거의 없는 것처럼 이렇게 된 상황인데 자, 그러면 북일 관계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지난해 5월에 북한과 일본이 이렇게 납치자 문제와 관련해서 합의를 했을 때는 그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 아베 총리가 조만간에 평양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도가 굉장히 쏟아져 나왔고요.
네.
그를 통해서 국교 정상화까지 가는 북일 간의 여러 가지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다 라는 그런 기류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와는 지금 상당히 그 정반대의 분위기입니다. 이게 북일 간의 그 합의가 언제 깨질지 모르는 그런 네. 상황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북한이 이미 그동안의 그 합의에 따르면은 지난 가을쯤에는 1차 이 납북자 문제 조사 결과를 통보했어야 되는 겁니다.
네.
이 북한은 일본 당국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고요. 합의에 따라서. 그러나 어떤 이유에선지 북한이 1차 조사 결과 통보도 계속 미루고 있고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원하고 있는 제재의 추가 해제. 이런 부분들에만 계속 관심을 보이고 있으면서 일본 내에서는 사실 그동안 좌절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바로 그런 맥락에서 일본 언론들의 최근 보도를 보면요. 이 조총련 의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그리고 그전에는 또 북한에 대한 2년간의 그 제재 연장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이 납치자 문제에 대해서 뭔가 북한이 서둘러서 움직이도록 압박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일본 보도, 언론 보도들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그만큼 지금 북일 간에 지난해 5월의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말씀하신 북일 관계의 전망은 일본인 납치 문제를 북한이 어떻게 해명하고 또 해결해 나가느냐에 결정적으로 달려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본이 북한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이 바로 이 자국민의 북한에 의한 납치 문제고요. 이것이 이것의 바로 그 여론의 그 동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베 총리는 이 문제에 상당한 정치적인 비중을 두고 여기에 대처해 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흐트러지면 또 아베 총리가 상당한 정치적인 그런 그 입지 약화도 어떻게 보면은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핵심이고 이 문제가 잘 되면은 국교 정상화까지 이어지고 그래서 식민지배 배상 북한에 대한 북한이 요구하는 여기까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북일 관계는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가기 힘들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께서는 VOA의 주말 시사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미국 국방장관의 한국 방문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애쉬튼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9일 서울을 방문한다는데요. 취임 후에 첫 방문이죠?
예, 그렇습니다. 애쉬턴 카터 장관은 국방부에서 차관보도 지냈고요. 또 부장관도 지냈습니다. 이 전임 척 헤이글 장관을 이어받아서 현직에 올랐는데요. 이 카트 장관은 국방 문제 전문가로서 학자 출신이기도 하고요.
네.
또 미국이 아시아 문제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 문제 여기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고위 당국자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한국에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 문제를 둘러싸고 상당한 지금 현재 논란과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카터 국방장관의 서울 방문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카터 장관의 이번 한국 방문 중에 주한미군의 사드, 즉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요. 사드 문제가 의제에 포함이 돼 있습니까?
공식 의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국 내에서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MD라고 용어를 하는데요. 카터 장관이 과거에 MD를 상당히 강조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또 그렇기 때문에 혹시 카터 장관이 이번 한국을 방문하면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문제를 좀 논의하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과 무슨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요. 한국군 당국은 하지만 카터 장관의 이번 방안은 우방국 방문 일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며 두 나라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 사드와 관련된 의제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한국의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특별하게 무슨 현안이 있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인사차 오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의제에 없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다만 한 가지 저희가 유념할 것은 지난번에 3월 27일 날 서울에서 미국과 한국의 합참의장 회담이 열렸는데요. 당시에 마틴 덴부시 미 합참의장이 한국을 방문해서요. 한국의 최윤희 한국 합참의장과 회담을 했는데요. 당시에도 사드 문제는 공식적으로 거론되진 않았습니다. 다만 미국과 한국이 그와 유사한 문제인 통합 대공 미사일 방어 체계의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기 때문에요. 혹시 비공식적으로 좀 얘기하는 게 아닌가 이런 관측이 있는데요. 공식적으로는 지금 의제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공식적으로 밝혀진 의제라는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연합 억제력 강화 방안, 또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에 관한 문제. 또 이런 주요 국방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이 천안함 선체가 전시된 데를 방문을 한다고 하죠.
예, 그만큼 이제 미국과 한국의 군 당국 사이에 어쨌든 상당한 그 공조라 그럴까요?
네.
그리고 어쨌든 일체감 이런 것을 보여준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국방장관이 이 천안함 그미 있는 그 함대를 그 지금 전시돼 있는 함대죠. 그거를 방문하고 또 희생된 병사들에 대해서 위문한 조문한다는 것은 네. 처음 있는 일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만큼 한미 간의 그 군사적인 동맹의 강 연대 유대를 좀 보여주는 사례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한국은 그동안에 이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이른바 그 전략성 모호성 이런 입장을 유지를 해왔는데 한국의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최근에 이런 입장과는 다소 다른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뭐 크게 다른 건 아니고요. 조금 그 뉘앙스가 좀 차이가 느껴지는 그런 발언을 해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한국 정부는 그동안 이 사드 문제 관련해서 미국과 무슨 특별한 논의 한계가 없고 또 미국도 뭐 사드를 배치하겠다 말겠다 이렇게 요청한 것이 없다 이런 일종의 그 전략적 모호성 이런 그 정책을 유지해왔는데요. 최근에 한국의 윤병세 외무장관이 그와는 조금 좀 온도 차이가 느껴지는 그런 발언을 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윤병세 장관이 그 최근에 그 29일이죠. 한국의 그 KBS 그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 진행자가 사드 문제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국방부 측에서 그 군사기술적인 측면에서 아주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고 또 그런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청와대 NSC, 국가안전보장회의죠. NSC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판단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요청이 있다면 이런 전제도 뭐 달긴 했는데요. 다만 그동안 이거에 대해서는 뭐 그야말로 NCND, 시인도 부인도 또 요청도 우리가 검토한 적도 없다 이런 주장을 해왔는데요. 다만 여기 절차상의 문제를 얘기한 것이 눈에 띄는 제목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먼저 그 미국이 요청을 하면 그 관계 당국인 담당 부서인 국방부에서 기술적 검토를 한다. 그리고 청와대의 그 외교사령탑인 NSC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만일 필요하면 중국 등 주변국 설득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좀 시사한 발언이 돼서 좀 뭔가 좀 한국 정부가 내부적으로 논의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관측이 일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사드 배치 문제는 참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이것이 한국에 배치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중국과의 관계는 또 어떻게 되는 거냐, 뭐 등등 여러 가지 그 논란이 있는데 뉴욕타임스 신문이 미국의 유명 신문 뉴욕타임스가 사드를 만드는 로키드 마틴사가 이 사드와 관련된 자료를 한국에 제공을 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었는데요. 이것이 어떤 얘기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말씀하신 대로 그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제 사드를 개발 제작하는 회사가 바로 미국의 로키드 마틴인데요.
네.
이 로키드 마틴사의 간부가 뉴욕 타임스에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한국 당국 그리고 미국 당국에 사드와 관련한 자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관심을 끌어왔던 것은 로키드 마틴은 한국에 그러니까 사드 시스템을 판매하기 위해서 그리고 한국 정부는 거꾸로 사드 시스템을 이 로키드 마틴사로부터 구매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넘겨받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당연히 있을 수 있는데요.
네, 그렇죠.
이 한국 정부 당국은 국방부가 나서서 여기에 대해서 이 뉴욕타임스 신문의 보도를 부인을 했습니다. 그 사실 미국에서 사드와 관련해서 특정한 얘기가 나오고 또 한국의 그 군 당국이 이것을 부인하고 하는 것은 이번뿐만이 아니라 그동안에도 몇 차례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국방부가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주한미군 배치와 관련해서 이 한미가 계속해서 협의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을 때 한국 국방당국은 그런 일이 없다라고 전혀 논의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또 주한미군이 그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부지조사를 한 것과 관련해서도 다소 엇갈린 그런 논평을 내지 않았었습니까?
네.
한국 정부의 입장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미국 측에 요청이 없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협의가 없었고 또 여기에 대해서 결정도 없다. 이렇게 세 가지 노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네.
공식적인 입장인데요. 그러나 관련해서 한국 내 일부 언론에서는 이렇게 미국과 한국이 이렇게 전혀 이제 고위 당국자 간의 어떤 상호 방문에서도 논의를 하지 않는다고 하고 또 이런 이번 뉴욕타임스 보도와 같은 이런 얘기에 대해서도 부인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소 좀 이게 그 진정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이렇게 상당한 현안으로 대두돼 있는데 네. 과연 아무런 논의가 양측 사이에 없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그런 관심 때문입니다.
네. 자,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소리가 보내드리는 주말 시사 프로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신데요. 이번에는 끝으로 북한 사형 집행이 자주 있다 이런 그 국제 인권 단체의 그런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enalty can only be imposed for intentional killing under international law.
국제인권단체인 Amnesty International의 한 연구원의 말인데요. 북한 당국이 사형선고를 남발하고 있는 점이 우려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북한에서 지난해에 50건 이상의 사형이 집행됐다고 밝혔는데요. 이 보고서가요. 보고서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예, 바로 그 사형제도에 관한 것인데요. 말씀하신 그 이 Amnesty International은 이 50명이란 숫자는 크게 과소평가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네.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보고서는요. 이 북한에서 금지된 외국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영화 시청, 부정부패, 부적절한 성관계 등 다양한 제목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사형을 당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Amnesty International의 보고서는 매년 한 차례 그 발표되는 것이고요. 2014년 사형 선고와 집행 보고서 이런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네. 자, 이 극악한 범죄자에 대해서는 뭐 다른 나라들도 사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북한은 뭐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사형을 남발한다 이제 그런 주장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일부 뭐 유럽이나 그 미국의 일부 주 또는 그 다른 나라들에서도 그 사형제도가 폐지한 데도 있고 또 계속 그 유지하던 데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형은 그렇지만 그 형법 중에서는 가장 무거운 형벌이기 때문에요. 가장 무거운 중죄, 예를 들면은 살인, 고의적인 살인을 저질렀다든가 테러를 했다든가 그 이런 경우에는 뭐 사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북한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그 다른 나라에서는 그런 일종의 뭐 경범죄나 그 자그마한 그 범죄에 대해서도 그 사형을 내리는 것이 이것이 문제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그 북한 사람들이 그 외국인과 그 불법적인 전화 통화를 했거나 또는 마약사 사용을 하거나 거래 또는 인신매매 또 부적절한 성관계 북한 말로 하면 부하죠. 그리고 또 영화 시청 이런 경우에도 그 사형을 남발하고 있다 이런 게 지적을 하고요. 또 하나는 그 이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그 형법의 목적으로 그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그 의도가 있다 이런 그 얘기를 하고요. 예를 들어서 그 이렇게 공개 처형을 하면서 그 이런 공개 처형으로 사용을 하면서 일반 주민들에게 공포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북한 외교관이 비핵화를 전제로 한 어떤 협상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는 소식과 함께 삐걱거리고 있는 북한 일본 관계 그리고 미국의 애쉬턴 카터 국방장관이 곧 한국을 방문한다는 내용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 오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